오늘 아침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 딱 열고 뉴스피드 무심코 넘겨보셨죠?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께 제가 아주 직설적인 질문 하나로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어떤 질문이죠?
오늘 스크롤을 막 내리면서 스쳐 지나간 그 수십 개의 헤드라인들 있잖아요. 그 중에서 진심으로 와 이건 100% 사실이다 이렇게 신뢰하면서 읽은 기사가 과연 몇 개나 되셨나요?
아, 그거 참 선뜻 대답하기 되게 어려운 질문이네요.
그쵸. 아마 대부분 선뜻 대답 못하실 겁니다. 어쩌면 신뢰 여부를 딸리기도 전에 그냥 내 분노를 확 자극하거나 아니면 내 편의 주장을 되게 시원하게 대변해주는 제목에 이끌려서 무의식적으로 클릭부터 하셨을지도 모르거든요.
맞아요. 사실 그게 바로 현대인들이 매일 아침 겪고 있는 아주 보편적인 정보 소비의 현실인 거죠. 그러니까 내 손 안에 세상의 모든 정보가 다 들어왔다 이렇게 착각을 하지만요. 실제로는 그 어느 때보다 정보의 진위를 막 의심하고 피로감을 느끼는 되게 모순적인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네, 정확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의 심층 탐구는요. 단순히 요즘 가짜뉴스가 너무 많아서 문제다. 이런 좀 뻔한 불평을 늘어놓으려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어떤 부분을 파헤쳐보는 거죠?
우리가 무심코 소비하는 이 정보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고 현실을 합의하는 방식을 어떻게 근본적으로 설계하고 통제하는지 그 기저의 메커니즘을 뜯어볼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회가 현실을 검증하는 거대한 인프라로서 언론의 본질을 아주 깊게 파헤쳐보는 게 오늘의 미션입니다.
언론을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거대한 인프라로 본다는 접근이 아주 흥미롭네요.
네, 그래서 오늘 이 복잡한 시스템을 해부하기 위해서 2026년 6월 8일자 최신 심층 분석 자료들을 들고 왔습니다. 출처는 코리아 베스트,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요. 이건 문서에 명시된 원명칭 그대로 발음하겠습니다. 바로 The American Newspaper에서 발행한 문건들입니다.
아, 네. 제가 이 문건들을 오기 전에 꼼꼼히 교차 검증하면서 좀 읽어봤거든요. 근데 여기서 발견한 가장 흥미로운 지점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부분이죠?
이 자료들이 그저 뭐 언론학 교과서에 나오는 언론은 이래야 한다. 이런 당위적인 도덕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도덕 교과서가 아니다. 그럼 어떤 내용인가요?
오히려 우리가 매일 소비하는 그 정보의 이면에서 인간의 심리, 또 자본의 논리, 그리고 플랫폼의 알고리즘이 어떻게 치열하게 얽혀서 당신의 현실을 조각해내고 있는지 뭐랄까 아주 정밀한 작전 지도에 가깝습니다.
작전 지도요? 와, 표현 좋은데요? 좋습니다. 그럼 그 지도의 첫 번째 좌표부터 한번 짚어보죠. 뉴스의 신뢰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려면 애초에 언론이라는 시스템이 우리 뇌와 바깥 세상 사이에서 어떤 역할을 하도록 세팅이 되었는지 이건 살펴봐야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 철학적 전제가 가장 중요하죠.
네, 근데 자료에 등장하는 월터 리프먼의 개념 중에 그 머릿속 그림, pictures in our heads라는 개념이 꽤 흥미롭더라고요.
아, 네. 커뮤니케이션학에서 아주 고전적이고 핵심적인 개념이죠.
그러니까 우리 몸은 지금 이 작은 방 안에 있지만 마음은 지구 반대편의 전쟁터도 가고 우주도 가잖아요. 언론이 그 머릿속 그림을 그려주는 렌즈라는 건데 여기서 제가 좀 도발적인 의문이 하나 듭니다.
어떤 의문이시죠?
언론이 세상을 보여주는 렌즈라면 말이죠. 가장 완벽한 언론은 기자의 주관을 그냥 싹 다 빼고 현실을 거울이나 복사기처럼 1대1로 똑같이 그냥 복사해서 보여주는 곳이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 그거 아주 직관적이고 훌륭한 질문입니다. 사실 독자들이 언론에 가장 많이 요구하는 게 그거잖아요. 있는 그대로의 팩트만 전달해라, 이렇게들 말씀하시니까요.
맞아요. 그냥 사실만 줘, 판단은 내가 할게, 이러잖아요.
네, 그런데 자료의 첫 번째 철학적 전제는 그 상식을 완전히 부숴버립니다. 뉴스는 결코 현실의 복사기가 될 수 없다, 이게 핵심이에요.
잠깐만요, 복사기가 될 수 없다고요? 기자가 자기 생각 안 섞고 그냥 벌어진 일만 그대로 묘사하는 게 아예 불가능하다는 뜻인가요? 그게 안 되면 애초에 객관성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이게 물리적인 불가능성을 좀 생각해 보셔야 해요. 청취자 여러분, 전 세계에서 매일 수억 건의 사건이 터지잖아요. 지도를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지도요? 네네.
만약에 현실의 땅이랑 1대1 비율로 똑같은 크기의 지도를 만든다면요. 그 지도는 주머니에 넣을 수도 없고 펼쳐볼 수도 없겠죠. 아예 쓸모가 없는 겁니다.
아, 굳이 땅이랑 똑같은 크기면 지도가 아니죠. 그냥 땅 그 자체니까요.
빙고. 지도가 유용하려면 불필요한 건 지우고 중요한 길이나 건물만 선택해서 줄여야 하거든요. 언론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아하. 현실이 너무 방대하니까 무조건 줄여야 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현실은 너무 방대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언론은 그냥 중립적인 거울이 될 수가 없어요. 수많은 사건 중에서 무엇을 보도할지 선별하고 그게 진짜인지 확인하고 또 이게 어떤 의미인지 해석을 해서 일면에 올릴지 아니면 저기 구석에 처박을지 배치하는 아주 강력한 공적 해석자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거죠.
와, 일면에 대문짝만하게 싣는 순간 이미 이 사건이 오늘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해버린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 배치 자체가 엄청난 메시지거든요.
하지만요, 바로 그 지점에서 좀 반발심이 확 생기거든요. 기자가 아니면 편집장이 도대체 무슨 권리로 어떤 게 중요하고 어떤 게 안 중요한지 자의적으로 선별하고 배치한단 말입니까?
독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느낄 수 있죠.
그러니까 독자 입장에서는 누군가 자기 입맛대로 막 깎아놓은 렌즈를 억지로 강요받는 거나 다름없잖아요. 사실 이게 바로 언론이 맨날 편향됐다고 욕먹는 핵심 이유 아닌가요?
네, 정확히 그 딜레마를 지금 짚어내셨네요. 자료에서도 언급되지만 존 듀이나 하버마스 같은 학자들이 공론장을 이야기할 때 가장 고심했던 부분도 바로 그겁니다.
아, 학자들도 그 부분을 인정했나요?
네, 언론이 현실을 재구성하는 이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다는 걸 일단 인정하자는 거예요. 피할 수 없으니까요. 다만 그 권력이 정당성을 얻으려면 아주 엄격한 조건이 붙습니다.
어떤 조건이죠?
기자가 자신이 어떤 필터를 거쳐서 이 기사를 썼는지 그 방법론을 아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반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혹시라도 오류가 발견되면 바로 수정하는 엄격한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애초에 완벽하게 투명한 유리가 되는 건 불가능하니까 우리가 이 유리를 어떤 각도로 어떻게 깎았는지 독자한테 낱낱이 설명할 책임이 있다 이 말이군요.
맞습니다. 기계적인 100% 중립이 어차피 불가능하다면 그 주관적 판단의 과정을 투명하게 증명함으로써 신뢰를 얻어야 한다는 논리인 거죠.
좋습니다. 그 부분은 확실히 이해가 되네요. 그런데 여기서 역사적인 기술의 변화, 즉 플랫폼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죠. 과거에는 말씀하신 대로 신문사 편집장이 저 데스크에 딱 앉아서 그 선별과 배치의 권력을 쥐고 있었잖아요.
네, 그랬죠. 그들의 데스크가 곧 세상의 창문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누구나 스마트폰 하나면 발행자가 될 수 있고요. 정보의 유통 비용이 0원에 수렴하는 그야말로 소셜미디어 시대잖아요. 특정 소수의 데스크가 쥐고 있던 권력이 이제 대중한테 쫙 분산됐으니 이론적으로는 훨씬 더 완벽하고 민주적인 공론장이 열린 거 아닌가요?
다들 그렇게 기대를 했었죠. 초창기에는요.
네, 그런데 왜 오늘 가져온 이 문건들은 지금을 언론 역사상 최악의 위기 상황이라고 콕 집어서 진단하고 있는 거죠?
이게 많은 사람들이 그 정보 유통의 민주화라는 일종의 환상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근데 실상은요, 소수의 엘리트 편집장이 쥐고 있던 권력이 대중에게 고스란히 간 게 아니에요.
대중한테 간 게 아니면 누구한테 갔죠?
구글, 메타, X 이런 극소수의 거대 기술 플랫폼에게 정보 유통 권력이 통째로 넘어가 버린 겁니다. 이게 왜 치명적인 위기인지 아셔야 하는데요.
네, 왜 위기인가요? 플랫폼이 유통하는 게 뭐 나쁜가요?
과거의 신문사 편집장들은 그래도 최소한 이 사안이 우리 사회의 공적 논의에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저널리즘적 기준을 가지고 기사를 배치하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아, 나름의 윤리적 기준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청취자 여러분의 스마트폰 피드에서 그 기사들을 선별하고 배치하는 주체는 과연 누구입니까? 인간이 아니라 추천 알고리즘입니다.
와, 듣고 보니 소름이 돋네요. 알고리즘은 언론 윤리 강령 같은 건 단 한 번도 읽어본 적 없는 그냥 코드 뭉치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알고리즘의 유일한 목적은 공적 가치가 아니에요. 오로지 사용자의 체류 시간 극대화입니다. 어떻게 해야 이 사람들이 앱을 안 끄고 계속 스크롤을 내릴까 이것만 계산하거든요.
아, 그래서 자극적인 것만 계속 뜨는 거군요.
네. 심리학적으로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뭡니까? 사람들의 분노, 공포, 혐오 이런 되게 극단적인 감정을 팍팍 자극하는 거거든요. 알고리즘은 사실 여부나 사회적 중요도 따위는 상관 안 해요. 그냥 사람들의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콘텐츠만 최우선으로 노출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거죠.
와, 그러니까 예전의 편집장의 데스크를 알고리즘이 확 뺏어갔는데 그 새로운 편집장인 알고리즘은 철저하게 도파민에만 중독되어 있다는 거군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렇다면 언론사들도 바보가 아닌 이상 그 플랫폼 위에서 살아남으려면 어쩔 수 없이 알고리즘 입맛에 맞춰서 점점 더 자극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겠네요. 조회수가 돈이니까요.
그의 악순환의 결과가 이번 자료의 통계로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2020년 이 문건들에 인용된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 그러니까 2025년 보고서를 보면요. 전통 언론들이 신뢰도 하락의 늪에서 정말 허우적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인가요? 수치가 좀 나왔나요?
네, 더 충격적인 건 갤럽의 2025년 9월 조사인데요. 미국의 매스미디어에 대한 신뢰도가 무려 28%까지 추락했습니다.
28%요? 와, 그러면 10명 중에 7명이 기사를 아예 안 믿는다는 거잖아요. 이건 진짜 심각한 수치인데요.
네, 사람들이 더 이상 공통의 뉴스를 보면서 같은 현실을 공유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각자가 자신의 정치적 성향이나 감정을 콕콕 자극하는 맞춤형 알고리즘 방에 그냥 갇혀버린 거죠.
아, 메아리 방처럼요?
그렇죠. 그래서 서로 아예 다른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어버리는 완전히 파편화된 사회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쯤 되면 언론이라는 렌즈가 고장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산산조각이 났다고 봐야죠.
아, 렌즈가 박살이 났다. 이 극심한 양극화랑 신뢰 붕괴 상황을 딱 들으니까 제가 당장 드는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네네.
이런 척박한 환경에서 언론이 다시 신뢰를 회복하려면, 그리고 독자들한테 우리는 편향되지 않았다, 이걸 보여주려면 아주 단순하고 확실한 방법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오, 어떤 방법이죠?
찬성과 반대가 팽팽하게 부딪히는 사안에서 무조건 양쪽의 입장을 50대 50, 아주 정확히 똑같은 분량으로 보도하는 겁니다. A의 주장 절반, B의 주장 절반. 사실 이게 욕 안 먹고 가장 안전하고 불만 없는 객관성 아닐까요?
아, 그 지점. 그 지점이 바로 오늘 우리가 짚고 넘어갈 가장 치명적인 함정 중 하나입니다. 박을 말씀하신 그 기계적 중립이 사실은 진실을 가장 심각하게 왜곡할 수 있다는 걸 자료가 아주 강도 높게 경고하고 있거든요.
네? 양쪽 말을 똑같이 들어주는 게 왜 왜곡이 되죠?
이걸 언론학에서는 허위 균형, 그러니까 false balance라고 부릅니다.
허위 균형이요? 하지만 어느 한쪽 편을 드는 순간 너희 언론이 대체 뭔데 정답을 마음대로 규정하느냐 이러면서 엄청 오만하다는 공격을 받을 텐데요. 양쪽 말을 다 들어주는 게 왜곡이라니 진짜 이해가 안 가네요.
알기 쉽게 스포츠 경기를 한번 떠올려 보시죠. 축구 경기 중에 한 선수가 공을 명백하게 사이드라인 밖으로 뻥 찼습니다. 누가 봐도 명백한 아웃이에요.
네네, 완전 아웃이죠.
그런데 심판이 딱 나타나더니 나는 공평해야 하니까 양팀 감독의 의견을 50대 50으로 듣고 투표로 아웃 여부를 정하겠다. 이러면 그게 공정한 심판입니까?
아유, 아니죠. 그건 심판이 직무 유기를 하는 거죠. 그냥 선을 확인하고 아웃이라고 선언해야 그게 정상이죠. 투표를 왜 해요?
바로 그겁니다. 저널리즘도 똑같아요. 가치관이 팽팽하게 대립하는 윤리적 문제라던가 정책 방향 이런 거라면 양측의 의견을 공평하게 듣는 게 맞습니다.
아, 가치관의 영역에서는요?
네. 하지만 수십 년간 축적된 기후변화 데이터, 아니면 명백하게 끝난 선거의 개표 결과, 혹은 문서로 딱 입증이 된 횡령사실처럼 검증 가능한 사실의 영역에 있는 사안을 다룰 때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아, 팩트의 영역일 때.
그렇죠. 명백한 사실과 그것을 의도적으로 부인하는 억지 주장을 5대 5의 똑같은 무게로 보도하는 건 결코 공정성이 아니에요. 오히려 거짓말에다가 사실과 동등한 권위를 부여해서 대중을 엄청난 혼란에 빠뜨리는 일입니다.
와, 억지 주장에 권위를 부여한다. 이 말이 확 와닿네요.
네, 그래서 미국 전문기자협회, 그러니까 SPJ, 윤리강령을 보면요. 저널리즘의 제일 원칙은 무조건적인 기계적 중립이 아닙니다. 진실 추구와 보도, seek truth and report it, 이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50대 50으로 기계적인 반반을 딱 맞추는 게 공정한 게 아니라 무엇이 사실인지 선을 확인하는 게 진짜 공적이군요. 그 외 옛날 격언 중에 누군가 비가 온다고 하고 누군가 해가 뜬다고 할 때 양쪽 입장을 그냥 받아 쓰는 게 아니라 창문을 열고 비가 오는지 직접 확인하는 게 기자의 역할이다, 이런 말이 딱 떠오르네요.
와, 완벽한 비유입니다. 자료에서도 똑같이 말하고 있어요. 모든 권력에 대해서 누가 그 결정을 내렸나? 그리고 그 주장의 근거 데이터는 도대체 무엇인가? 이걸 동일한 잣대로 묻고 끈질기게 검증하는 것. 그것이 특정 진영을 편드는 게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권력 감시이자 객관성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이 허위 균형에 빠지지 않고 사실을 아주 끈질기게 검증해야 한다는 것에 저도 100% 동의합니다. 하지만 현실의 비즈니스 세계로 다시 돌아와 보죠.
네, 뼈아픈 현실이죠. 아까 플랫폼 알고리즘은 철저하게 사람들의 분노와 클릭만을 원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야생 같은 생태계에서 우리는 기계적 중립을 거부하고 지루하더라도 팩트만 제대로 검증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착하고 좋은 언론은 경제적으로 버틸 수가 없지 않나요?
네. 당장의 숫자만 보면 그렇게 보일 수 있죠.
솔직히 수익만 따지면요. 그냥 특정 정치 진영에 딱 붙어서 골수 팬덤의 속을 아주 시원하게 긁어주거나 팩트 확인도 안 된 자극적 루머를 막 쏟아내서 트래픽 장사를 하는 게 살아남기에는 훨씬 유리할 것 같은데요.
단기적인 트래픽 그리고 당장의 광고 수익만 본다면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나쁜 언론의 모델이 엄청 유혹적인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자료가 분석한 디지털 시대 언론의 생존 공식은 완전히 다른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어요.
완전히 다르다고요? 어떻게 다르죠?
그런 얄팍한 트래픽 장사는 장기적으로 언론사를 플랫폼의 완벽한 노예로 만들 뿐이라는 겁니다. 플랫폼 알고리즘이 내일 당장 우리 추천 로직 바꿀게 이래버리면 하루아침에 그냥 폐업해야 하는 사상 누각인 거죠.
아, 목줄을 플랫폼이 쥐고 있으니까요. 그럼 좋은 언론이 이 자본주의 시장에서 굶어 죽지 않고 살아남으려면 도대체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는 건가요? 핵심은 독자와의 직접적인 관계를 복원하는 겁니다. 플랫폼 피드에 그냥 우연히 둥둥 떠오른 기사를 어쩌다 클릭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요. 독자가 스스로 그 매체를 찾아오게 만들어야 합니다.
스스로 찾아오게 만드는다? 근데 그게 말처럼 쉽나요?
그래서 미래의 생존 언론은 남들보다 1초 먼저 속보를 내는 빠른 언론이 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사건의 맥락을 아주 깊이 있게 짚어주는 설명 저널리즘으로 승부를 봐야 하죠. 뉴스레터나 이런 심층 팟캐스트 혹은 유료 멤버십을 통해서 독자랑 직접적으로 끈끈하게 연결되어야 합니다.
아, 품질로 승부해서 찐 팬을 만들어라.
네. 그리고 여기서 되게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언론이 오보를 냈을 때의 대처 방식입니다.
오보요? 뭐 보통은 조용히 기사를 내리거나 은술적 단어 하나 수정하고 넘어가졌나요?
과거엔 다들 그랬죠. 하지만 디지털 시대에 살아남는 매체들은 오히려 정정 제도를 극도로 투명하게 운영합니다.
어떻게요? 동네방네 떠들기라도 하나요?
네, 거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서 이런 데이터를 잘못 읽었고 그래서 이렇게 바로잡습니다 하고 아주 당당하게 밝히는 거죠.
그러면 신뢰가 깎이지 않나요? 얘네 틀렸네 하면서요?
역설적이게도 이 투명성이 독자들에게 아, 이 매체는 적어도 거짓말을 치고 숨기지는 않는구나. 오류를 인정할 줄 아는구나 하는 엄청나게 강력한 신뢰를 줍니다.
아, 오히려 신뢰가 올라가는군요.
네. 결국 기업 광고나 플랫폼 알고리즘에 막 이리저리 휘둘리지 않는 독립적인 수익 모델을 완성하기 위한 유일하고도 가장 강력한 자본은 바로 그 독자의 신뢰 그 자체라는 메커니즘을 이 문건은 증명하고 있는 거죠.
와, 신뢰 그 자체가 비즈니스의 탄탄한 해자가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아주 인상 깊습니다. 그런데 가만 들어보니까요. 이 오염된 생태계가 맑게 정화되려면 결국 기사를 쓰는 언론사들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딱 듭니다.
예리하십니다. 정확히 보셨어요.
결국 좋은 기사에 지갑을 선뜻 열고 시간을 들여서 꼼꼼히 읽어주는 최종 소비자, 즉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의 역할이 생태계를 바꾸는 핵심 키 아닐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심층 문관들의 마지막 챕터는 언론사가 아니라 바로 독자들을 향해 있습니다. 알고리즘에 막 휘둘리지 않고 주체적으로 정보를 소비하는 이른바 비판적 독자가 되는 법을 아주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있죠.
오, 이거야말로 우리 청취자분들이 내일 아침 당장 써먹을 수 있는 무기네요. 뉴스를 읽는 건 약간 중고차 사는 거랑 비슷하잖아요. 겉보기에 번지르르한 제목만 믿고 덜컥 사면 안 되고 보닛을 쫙 열어서 엔진을 확인해야 하는데, 근데 일상에서 기사 볼 때마다 팩트체크를 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요. 현실적인 보닛 여는 법, 체크리스트가 있을까요?
네, 물론입니다. 핵심은 모든 기사는 다 거짓말이야 이렇게 귀를 확 닫아버리는 냉소주의에 빠지라는 게 아니고요. 최소한의 방어막을 딱 치는 겁니다.
첫 번째 방어막은 뭔가요?
첫째, 출처의 실명 여부입니다. 뭐 일각에 따르면 알려졌다, 전해졌다 이런 익명주의 교묘하게 숨은 기사인지 아니면 분명한 데이터와 실명 취재원이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아, 책임질 사람이 있는지 보라는 거군요. 두 번째는요?
둘째는 이게 의외로 진짜 많은 분들이 속는 건데요. 바로 날짜입니다. 과거에 일어났던 되게 자극적인 사건의 사진을 교묘하게 가져와서 마치 오늘 일어난 일처럼 재활용해서 특정 혐오를 조장하는 경우가 소셜미디어에 너무나 많습니다. 제목과 본문이 일치하는지 꼭 끝까지 읽어보는 겁니다. 클릭만 유도하려는 과장된 낚시 제목은요. 본문을 두세 줄만 읽어봐도 그 허술함이 바로 드러나거든요.
아주 실용적이네요. 당장 적용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면서 개인적으로 가장 무릎을 탁 쳤던 부분은 따로 있었습니다.
오, 어떤 부분이었죠?
바로 감정에 관한 행동 지침이었는데요. 이 구절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기사를 읽고 피가 거꾸로 솟을 만큼 막 화가 나거나 반대로 내 편이 이긴 것 같아서 너무 통쾌하고 짜릿해서 당장 단톡방에 친구들한테 공유하고 싶다면 공유 버튼을 누르기 전에 딱 한 번만 숨을 고르고 멈춰라. 이 구절이요.
아, 네. 인간의 심리를 정확히 찌르는 아주 예리한 지적이죠. 우리의 감정이 그렇게 강하게 요동친다는 건요. 그 기사가 객관적인 진실이어서가 아닙니다. 누군가 나의 확증 편향을 정확히 타격하도록 교묘하게 설계된 미끼일 확률이 훨씬 높기 때문이거든요.
아, 내가 미끼를 물었을 확률이 높다.
그렇죠. 분노와 혐오라는 도파민에 잔뜩 취해서 내가 무심코 꾹 누른 그 공유 버튼 하나가요. 사실은 가짜 뉴스를 생산하는 이들의 지갑을 불려주고 우리 사회를 더 극단적으로 찢어놓는 알고리즘의 강력한 연료가 되어버리니까요.
와, 내가 연료를 공급해주는 꼴이 되네요.
네. 독자 스스로 감정의 브레이크를 딱 밟지 않으면 이 악순환은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내 감정이 막 요동칠 때가 바로 이성의 브레이크를 밟아야 할 타이밍이다. 정말 뼈 아프지만 매일 아침 꼭 기억해야 할 지침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나눈 이 깊고 넓은 이야기들을 한번 싹 정리를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코리아 베스트와 더 아메리칸 뉴스페이퍼의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한 사실은 명확합니다. 언론은 그저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텍스트로 막 찍어내는 인쇄소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무엇을 중요한 문제로 삼고 어떻게 진실을 검증해 나갈 것인지 합의하는 살아 숨쉬는 인프라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투표소에 가서 투표용지에 도장을 딱 찍는 행위 자체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건요. 그 도장을 찍기 전까지 시민들이 권력을 투명하게 감시하고 다양한 주장의 사실관계를 꼼꼼히 비교할 수 있는 건강한 정보 환경입니다. 이 저널리즘 인프라가 무너지면 결국 민주주의라는 건물 자체도 뼈대부터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거든요.
네, 오늘 이 깊은 탐구를 통해서 청취자 여러분이 내일 아침 스마트폰을 딱 열고 쏟아지는 헤드라인들을 마주하실 때 세상을 보는 해상도가 조금이라도, 아주 조금이라도 더 선명해지셨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심층 탐구를 마무리하면서요. 지금까지 논의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하지만 머지않아 우리가 마주하게 될 아주 서늘한 질문 하나를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오, 어떤 질문일지 되게 궁금해지네요.
오늘 우리는요, 인간 기자가 쓴 기사를 알고리즘이 어떻게 자극적으로 배치하느냐, 이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2027년, 2028년이 되어서 AI 기술이 지금보다 훨씬 더 폭발적으로 진화하면 어떨까요?
아, 생성형 AI가 주도하는 시대요.
네. AI가 단순히 기존 뉴스를 골라주는 걸 넘어서서 특정 집단의 입맛에 딱 맞는 가짜 사건들을 아예 처음부터 창작해서 기사로 써내려가는 시대가 온다면 말입니다. 기계가 완전히 지어낸 거짓 현실을 너무나도 완벽하고 논리적인 저널리즘의 문체로 쫙 써내려갈 때, 그때도 과연 오늘 우리가 나눈 날짜 확인하기, 책임자 이름 확인하기 같은 이 비판적 독해의 체크리스트만으로 이 진실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와, 알고리즘의 편향을 넘어서 기계가 완벽한 환각, 그 할루시네이션으로 현실 자체를 창조해내는 시대의 저널리즘이라 진짜 소름 돋으면서도 우리가 절대 피할 수 없는 아주 묵직한 화두네요.
네, 오늘 여러분이 무심코 스크롤하면서 지나친 그 수많은 정보들이 앞으로 인공지능과 결합해서 어떤 거대한 현실의 환영을 만들어낼지 한 번쯤 깊게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그 거친 파도를 헤쳐나갈 나침반은 우리 스스로 단단히 쥐고 있어야 하니까요. 오늘 심층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고민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